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또 기도, 그 다음에 우리 나눔 하신 형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또 함께 느꼈습니다. 올해도 마라톤 후원주일로 은혜 샘물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마라톤 한 직원이 은혜 샘물교회 오면은 친정 같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기도와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눈치 안 봐도 되는 그 안전하고 편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설교할 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은혜 샘물 교우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을 돕는 마라톤 사역이 항상 기댈 만한 언덕처럼 든든하고 고마운 은혜 샘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평생에 큰 깨달음과 큰 영향을 준 한 구절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아마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설교자에게 최고의 칭찬과 격려 인사가 뭘까요? 그렇죠. 그것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오늘 설교 대박!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설교자는 아주 그냥 뿅 갑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교인들과 인사를 합니다. 그때 설교한 목사는 자기 설교를 들은 교인들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을 기다릴까요? 예,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렇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저를 보시면 참고해 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교인들이 감동과 감명을 은혜와 착각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감동, 감명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 설교 듣고 감동, 감명 받는 것이 어딘데 참 어지간히 까탈스럽다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고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영화나 연극, 뮤지컬,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멋진 스포츠 경기를 보고 우리는 소름이 돋는 감동을 받지만 그걸 두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즉 은혜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일순간의 울림이나 황홀감, 감정의 변화 같은 그런 차원이나 그런 수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은혜,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 이 말은 여기에서 그레이스가 나왔답니다. 호의, 친절, 인자함, 감사 등등의 좋은 의미들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선물, 은사라는 단어도 나왔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하고 수태하는 그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진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날카로운 칼같이 율법이 스슬프른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성이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임신으로 아기를 낳는데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불안과 큰 위험을 초래하는 불행의 소식 아닐까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가 처한 현실을 감안했는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는 한편으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편으로 불행과 저주 같기도 합니다. 은혜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겪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 부모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찌했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와 같이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마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로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부정한 임신에 대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절망하며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홀로 아주 지독한 번민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음을 추슬러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결심합니다. 그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모르는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을 겪을 때가 많은데 오늘 요셉에 대해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면 된 것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요셉을 압도하고 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의 그 무거운 멍에는 누가 대신 짊어져 주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셉은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젊은 커플에게 도대체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과 동시에 찾아온 불안과 무서운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헤롯 왕이 예수 생명을 찾으려고 없애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산의 아이를 찾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애굽으로 가는데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다시 유대의 임금이 된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 요셉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자라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침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끔찍한 무서움을 끝까지 겪은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은혜 계속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평생의 말씀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 초에 저희 가정에 두 번째 장애아이로 막내 유상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4개월 무렵 병원으로부터 뱃속 아기가 심각한 중증 기형아 다운 증후군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성품과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부끄럽지만 낙태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으로 이 연약한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이제는 내 자유와 내 권리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도끼를 품고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둔 몇 날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더 어둡고 더 차가운 곳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칠을 지내다가 고향의 아버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 아기를 살려야 한다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 목소리와 그 절규에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린 현실이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죽기보다 싫었는데 장애아이에 이어서 또다시 장애아이를 낳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집사람의 선한 의지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아기를 낳기로 했을 무렵이 12월 초였고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분당 샘물교에 큐티책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신빌딩 4층 수요예배 후에 샘터장님들과 지금의 초원 모임을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장애아이를 갖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인간적으로 불행과 불운과 저주와 절망의 소식인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선택, 즉 곧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헌주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샘터장님들, 돌아가신 유원목 장로님, 윤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민인옥 권사님, 돌아가신 조희숙 집사님, 부숙진 권사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다라고 저도 마리아처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저와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 말씀입니다. 우리 막내가 죽다가 살아난 생명의 말씀입니다. 2005년 12월 15일 예정된 낙태 날짜였는데 언젠가 우리 큰애와 이야기하다가 그날이 유상이 재산날이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 아버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이를 낳기로 한 그날 저녁에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던 두 딸아이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우리 둘째 유빈이는 엎드려서 엉엉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통곡하며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유림이는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쓰고는 우리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참 잘하셨어요. 비록 어린 딸아이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때 유상이를 낳기로 한 결정입니다. 돌아가신 유언목 장로님이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가 하도 질질 짜면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 때리치운다고 하는데 보기에 딱하기도 하고 난감해서 저걸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 앞에서 함께 울면서 질질 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잘한 거지요. 그 덕분에 우리 막내가 태어나고 막내 덕분에 제가 마라톤 복지전을 설립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가 뭔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 보시고 이 일만큼은 알아주시고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한 것처럼 그래, 그때 너희가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써 19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큰딸이 이제 5월에 결혼을 합니다.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같네요.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 놈을 데려왔지 뭡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 엄청나게 안 좋아했습니다. 살 맛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고 우리 딸한테 사귀자고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뻔뻔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꼭 지혜비와 같은 신학생, 목사 될 놈을 데려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되게 좋아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님들이 결사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무슨 나처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진통은 조금 있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실은 이 큰애가 이 친구와 사귀고 결혼 결심을 한 속마음을 제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데려준 데 제게 말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가 될 사람과 사귀고 결혼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친구와 결혼해 살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림아, 너 믿음 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두 장의 동생과 항상 함께 자라고 특히 막내가 태어날 때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은 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쓰럽고 미안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과 이러한 기억들이 오히려 축복과 이 아이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증언하건대 은혜는 저주와 불행, 불운과 슬픔,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막내를 낳기로 저희가 결정한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교회의 교인들과 친척 친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에 그날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진심으로 두 번째 장애의 우리 유상이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로 느꼈기 때문에,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믿는 분들이라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지금처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잔칫날에 제가 몰랐던 일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잔칫날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우셨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은혜를 간증하고 나서 어머니 사촌 되는 분, 그 아침에도 교회 다니는 권사였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노?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갔다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다 목사인 가정의 축복은 고사하고 어찌 그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냐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당황해서 당시 면전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했는데 집에 와서는 그 말 때문에 서럽고 억울해서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좀 번듯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주변에 자랑이라도 할 텐데 장애 아이를 키우며 장애인 목회를 한다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보기 안쓰러운데 또 장애 아이를 낳고 키운다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통곡으로 터져나온 거지요. 그래서 제가 속상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누나로부터 무심결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지도 믿는 사람인데 지도 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권사라고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다.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 형제자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은혜가 한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불편함과 불행이라면 왜 굳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값싼 은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몰라야 또 설교를 해 은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명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 한번 같이 내용을 생각하며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값싼 은혜란 예수 따르기가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길도 막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격도 없는 은혜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따르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를 따르는 게 뭔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랍니다.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 언젠가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를 읽는데 자기 부인, 자기 아내로 읽혀졌습니다. 이 느낌이 너무 팍 오는 거예요. 맞다. 성격과 마음이 안 맞는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것이 십자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구나.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이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여러분, 두 장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다른 마음이 맞지 않는 마누라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 안 맞는 마누라고 사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같이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죽고 내 성질이 죽이려는데 이게 잘 안 죽어요. 마누라는 죽이려더니 내가 안 죽어요. 결혼생활 50년을 넘게 하신 한 교인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결혼생활 부부관계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살아야 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 명언 아니에요, 명언.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안 깨뜨리고 그렇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게 순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잘 맞는 부부는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는 부부가 있겠죠.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대부분은요 순교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안 맞는 배우자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자기를 순교하며 사는 이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초석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병들고 상처받고 이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통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실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이든지 사람 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삶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변성작용이란 말을 아세요? 지각변동에 의해서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 때문에 본래의 돌과 암석이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돌과 완전히 다른 암석으로 변화된 것을 변성함이라 하고 그것을 변성작용이라 한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변성작용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그 사람이 그 옛 본성이 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완전히 다른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 말과 행동, 삶의 동기와 목적,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등등 모든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밭에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유를 처분하여 그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견한 척 했거나, 아니면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사랑하는 은혜 샘물의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살펴봤듯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의 빈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의 빈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빈마음을 통해 임한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도록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빈마음, 은혜가 임할 빈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빈마음에 임한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 우리 개인의 행복과 심지어 우리의 이기적인 개인 구원만을 생각한다면 불편하고 불행하며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한 이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갈망하며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며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은혜샘물교회의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배형규, 형규는 제 청년의 친구입니다. 심승민, 승민 형제는 제가 샘물교회에서 장애인 부스를 섬길 때의 교사입니다. 안대욱 선교사, 이 세 분 형제와 함께 우리는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같은 공간,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소중한 삶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배영규 목사가 생전에 딸 지혜의 이름을 짓게 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하도 커서 딸의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는데, 보통 지혜는 그 이름은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혜지체의 지혜의 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은혜 해자에다가 알지자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지혜 이름을 지었던 배 목사는 그 바람대로 몸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가르치고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억도 납니다. 2007년 7월 25일 배 목사의 42세 생일날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배 목사를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매우 건강이 약해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순교 소식을 듣고는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쳤답니다. 우리 가문에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나왔다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의 명문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심승민 형제가 배 목사님에 이어서 닷새 후에 2007년 7월 30일에 마찬가지로 탈레반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심승민 형제는 청년회와 제가 섬기는 사랑부 예배에서 영상 담당으로, 또 휠체어를 타던 조혜숙 자매를 가까이 돕던 사랑부 교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민 형제 가족들과 부모님들은 승민 형제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고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랍자 가족들이 42일 동안 샘물교회에 모여서 함께 울고 아파했지만 승민 형제 가족은 일절 저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민 형제가 그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7월 30일 늦은 밤 한밤중에 언론에 피살 소식에 승민 씨 부모님과 가족들이 샘물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피랍자 가족들과 늘 함께하는 담당이었는데, 피랍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닌 그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당시 샘물교회 사랑부 예배실로 급히 그 가족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승민 씨의 벽에 걸린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승민 씨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례 기간 내내 또 그 이후에도 아들의 신앙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헛된 죽음을 당했다고 교회를 원망하고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승민 씨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승민이의 삶과 마음의 소원, 승민이가 생전에 품었던 소망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부모님이 너무나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샘물교회 청년의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들이 승민이의 삶과 마음의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성현 전도사님께 청년의 게시판에서 승민이가 적은 글들을 다 출력을 해서 인쇄해달라고 했습니다. 출력한 인쇄물에는 승민이가 받은 은혜의 감격과 그것을 고백한 글들과 가족들의 구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차마 음해해서 부모님에게 말 못했지만 그 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구원을 위한 열망이 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민이가 남긴 글들을 부모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전부 표시를 해서 그것을 인쇄해서 봉투에 담아서 고성에 계신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생전에 아들이 살았던 실제의 삶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무엇인지 부모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승민 형제 아버님은 그 글을 전해준 저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과 마음과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프간 피랍 사건 후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승민 씨 어머님이 집에서 꽤 먼 거리 이웃 동네 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민 형제는 아프간 단기 봉사를 다녀온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고향에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했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승민 씨 부모님이 생각내서 모처럼 이번 주 중에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 앞에 200m 거리에 있는 교회를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처에 절에 도서관에 가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절에 가서 돈 벌고. 아버님은 한동안 교회에 나오시다가 재미가 없는지 요새는 교회에 안 나온다고 신앙이 왜 그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승민 형제 아버님 심진 표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씨가 생전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메마르고 황량한 아프간 땅, 그보다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아프간의 사람들과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30살의 청년 승민 형제의 몸과 삶을 은혜의 좌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피하고 싶기까지 한 이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그렇게도 좋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보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를 통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같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홀로 있더라도 잘 견뎌야 합니다. 저도 우리 막내 유상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지만 지금 사는 게 어떠냐군요? 느들느들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좋을까요? 어떨 때는 고집 세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때리 죽이고 싶을 마음이 사실 많이 듭니다. 학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침에 7시부터 2시간을 깨웁니다. 왜냐면 학교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집에서는 마음껏 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참지 못하고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 앞에서 미친놈처럼 왁왁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유빈이가 아빠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우리 상이가 너무 늦어가지고 고집을 부려 제가 지쳤습니다. 학교에 가서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학교 앞에서 늘 제가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은 아빠 기도 못하겠다고 혼자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 아빠 마음속에 사탄을 없애달라고 이놈이 장애가 맞나 제가 착각이들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은혜를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중에 CGN TV 방송 나온 거 아세요? 저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윤유선 씨와 그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하는 거기에 제가 나왔어요. 제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방송 나오라는데 여러분 사실 그건 세상 말로 나가는 거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장애가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나간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고 들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살리거나 그 장애아이를 키우는데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가 나가야죠. 그리고 저를 올라가는 데는 공영방송이 다 많이 안 보는 데예요. 그래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은혜 받는 빈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에서요 돈 버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집산 이야기 세상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룩한 교회를 허무는 짓이에요. 세상에는 어리석어 바보 같고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 같으나 교회에 와서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참된 은혜가 임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